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는 참 말씀은 참 이게 그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참이 마음에 또좀 담아두시면 아마 참그 귀한 그런 말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그 2장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는 참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 정욕을 제어해라. 그러니까 이 영혼을 거슬러서 지금도 우리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그 육체 정욕, 이 육체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가지고 너희를 보고 이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악행한다. 아마 이거는 이제 그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죠. 뭐 우리 직장 같은 데 가면 그분들이 이렇게 뭐 회식을 한다든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 제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게 됐을 때또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참 그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세운 제도, 그러니까 왕이나 또 우리 총독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강조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순복해라. 그리고 또 17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15절을 보시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거다. 그래서 이런 선행을 통해서 무식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는 이유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제 이 16절을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덮는데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데 그 죄를 덮는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데 거기에 사용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를 가리고 정당화시키는데 사용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저희들이 어제 살폈지만 이제 사환들, 노예들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강조하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순복해라.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왕에게 순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이렇게 또 부당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역시 순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9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은 아주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양심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결정이 일어나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 원어를 보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함께 아는 것. 뜻 자체가 그냥 단어를 그대로 하면 함께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양심,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양심을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알고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고 결정하는, 바로 그렇게 할수 있는 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양심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 양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당하게 너희를 대하더라도 이렇게 슬픔을 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19절 마지막에도 아름다우나, 20절에도 아름다우니라. 이것은 이제 뜻 자체는 은혜니라, 은혜. 바로 이것이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는 부당한 압박이 있고 착취가 있고 부당한 대접이 있고 비방이 있고 그리고 또 까다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와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양심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흘러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 오늘 다루는 말씀에는 바로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는 무엇이죠? 바로 위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지금 노예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용은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또 참고 또 이제 부당한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양심 때문에 그거 참아내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3장 9절을 한번 보시죠. 3장 9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악이 난무하는 세상, 그리고 욕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거기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이 들리는 말씀인 것 같지만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제 지금 사도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 베드로 사도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대속적인 결과 뭐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적인 결과보다는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 그분이 걸어가셨던 죽음도 포함이 되는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 베드로 사도는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이제 성도들이 바짝 가까이 따라가기를 그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유는 너희에게 본을 기쳐, 너희에게 본을 기쳐. 이 본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한 유치원 정도 되면 뭐합니까? 우리 한글 배우잖아요. 한글 배울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거기 보면 점자가 딱딱딱 찍혀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따라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거. 거기 여기 나오는 본을 기쳐라는 뜻입니다. 본을 기쳐. 우리 어린아이들이 철자를 배우기 위해서 그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 쓰면서 익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철자 배울 수 있도록 그 본을 따라서 가면 그 철자를 익히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런 뜻에서 본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취, 그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본을 삼아서 그 발자국을 따라 가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저희하고 베드로하고 하나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하고 베드로하고 차이가 뭐냐? 우리는 못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혼란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또 뭐 이렇게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변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시몬아 정말 너희가 복이 있다. 그가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예루살렘에 가서 버림을 받고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막 어떤 번역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막 꾸중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길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큰 긴장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나?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이냐? 과연 영광의 길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때 베드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후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다 목격하고 나서 정말 그의 삶에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비밀은 뭐죠? 놀라운 변화는 바로 고난이 가지는 의미. 정말 고난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불의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 그 불의한 고난을 오히려 짊어지고 죽으셨던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도 알지 못했었고,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실제로 목격하면서 그리고 부활과 그분의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다 목격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22절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어떤 그 빌라도, 헤롯, 그리고 그 무리들의 어떤 압력에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강력한 압력에 그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압력에도 그분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욕을 당하시되, 그분이 욕을 그렇게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바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예수님,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될 그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셨는가, 그분의 고난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죠.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에 계속 나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죠. 그분이 잘못해서 당한 것 아니다. 그분은 잘못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앞에서 건면했던 것처럼 그분은 선을 행하셨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선을 행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죄도 범치 않으셨고 입에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죠? 이런 악을 직면했을 때 그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에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분은 그렇게 욕을 당하지만 그분은 입을 벌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당한 그런 어떤 압력,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바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진정한 심판, 진정한 변화, 그것은 누구 손에 달려져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 단어를 교회가 다시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쁘게 품을 수만 있다면 저는 앞으로 교회와 이 시대가 다시금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단어인가 하면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그분은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다. 담당. 여러분, 담당하셨다. 그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분이 그것을 다 견뎌내셨다는 것. 그 범한, 우리가 범한 그 죄,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담당하셨다는 것. 그것을 견뎌내셨다는 것.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관계,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것은 이제 그 채찍, 그 채찍이 주는 그 고통, 그분이 바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아서 그분이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상처 입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나음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막 그냥 구분한다면 우리들의 육체가 될 수도 있고 정신이 될 수도 있고 뭐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살게 되고 이제는 우리는 낫게 되고, 그리고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 참 멋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너희 영혼의 참된 목자이시고 그리고 감독 되신 그분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뭐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야, 어떻게 하면 얘들이 이 세상의 이런 유혹 압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제목을 갖고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얘들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 있을 때도 과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상처받았던, 그렇지만 그들 속에도 엄청난 모순과 한계를 가진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뭐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건 언제겠습니까? 바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바로 그들의 모순과 한계를 기꺼이 대신 져주고 그것을 견뎌내주는 사람, 감당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서는 제 삶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말씀이었죠. 저는 과거에는 세상을 바르게 가르치면, 바르게 가르치면 세상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참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뭐 본을 보여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바르게 가르쳐도 본을 보여도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오나? 그들을 담당해 줄 때, 그들의 죄와 한계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다 담당해 줄 때, 그 한계를 짊어져 줄 때, 기꺼이 짊어져 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너무 잘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아이들 다 어떻게 컸습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참 잘 자란 이유가 뭐죠? 우리 부모님들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뭐 알아요? 잠도 못 자고 매일매일 고통을 당하지만, 그 아이들은 멋대로 살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들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났잖아요. 같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죄 때문에 망가뜨려져 있는 사람들, 언제 돌아오나?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악함, 그것을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담당해 줄 때, 그걸 고치려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꺼이 짊어져 줄 때, 담당해 줄 때, 그때 사람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마치 글자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범치 않고, 그리고 또 그분은 입에 거짓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소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기셨고,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그분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길을 잃었던 우리들, 길을 잃었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뭐 그냥 충격 그 자체지만 사실 뭐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이죠. 여러분,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물론 슬퍼하고 비난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이 한국 사회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담당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저는 과거 대학 시절에 한참 훌륭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서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워도 또 죄악들이 다 터져나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담당해도 정말 참 또 끊임없이 죄악들이 터져나오는 그런 참 아픔과 고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참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책망하고 분노하는 것, 막 그거는 누구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정말 다시금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담당하는 사람, 그 모순을 담당하고 짊어지고 견뎌내고 그래서 그 욕과 악에 대해서도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줄 수 있는 그런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에 소망이 있으려면 여러분 그것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돼. 담당.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험할 때,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도 매일매일마다 터져 나오는 우리 교회 부족함들, 연약함들, 뭐 저도 얼마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참 교회를 비난하는 것, 잘못됐다고 하는 것, 있는 그대로 우리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바로 그것을 누군가가 부둥켜 안고 담당해 주는 분들이 계실 때 거기에 바로 치유가 있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사는 직장, 이 땅도 똑같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욕을 바로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것을 담당해 줄 때, 우리가 짊어져 주게 될 때, 우리가 짊어져 주면서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 악함, 그 모든 모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담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 길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뭐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저녁에 한 번씩 뭐 교회 와서 한 1시간 정도 그냥 가만히 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쭉 앉아 있어 보면 하나님이 참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담당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담당해야 되고, 이 문제 많은 교회도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정말 이제는 뭐 이 나라와 민족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담당해 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영원히 살고 치유를 받고 길 잃은 사람들이 참된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을 주님을 본을 삼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잘 걸어가셔서 다시금 이 땅에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불빛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